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당장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들은 당장 떠나야 한다며 우리는 테러 조직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고 매우 급격하게 상황이 종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미국민 구출을 위해 미군을 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러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어제부터 열흘 일정으로 벨라루스 영토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 군함 6척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 군함이 발트해에서 13,000km 여정을 거치는 해상훈련을 통해 세바스토폴 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함은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차량, 물자를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은 이번 합동훈련에서 최첨단 무기인 S-400 지대공 미사일, 적어도 요격 방공체계인 판치르, 수호의 35 전투기 등을 동원한 가운데 일부 훈련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불과 210km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군함의 세바스토폴항 입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권리와 연계한 주권을 겨냥한 또 다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러시아가 선박들이 권고받은 해상로를 차단함으로써 특히 아조프해 내 우크라이나 항구 입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화회견에서 해당 훈련들이 민간 해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의 도발에 위협받고 있는 규칙 기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오늘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4개국 협력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불가피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국내와 영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 너머에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우리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규칙 기반 체제를 수호한다는 다짐에 있어 쿼드 협력국들은 단합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노기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펑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날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만나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인 양자, 삼자 회의를 했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정책에 있어서 모든 측면에서 한국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세 나라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기덕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대해 군사 등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카신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달 액화 석유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확산되자 이를 테러 행위로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군방 병력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주 큰 기념일입니다. 연인 사이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선물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인데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도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 또 액세서리나 꽃 등으로 아주 달콤하고 예쁜 마음을 나누면서 즐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갑을 조금 더 열어야 한다는군요. 초콜릿, 꽃, 사탕, 이 발렌타인데이에서 가장 많이 팔려 나가는 상품 가격이 모두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물가 오름, 공급난, 인력난, 고스란히 발렌타인데이 시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초콜릿 기업인 미국의 허쉬사는 설탕과 유제품, 포장재, 특수재료 값이 모두 올라서 소비자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1년 중에 가장 많은 꽃이 팔려나가는 시기 중 하나인 발렌타인데이 꽃 시장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문을 닫은 화훼 농가 때문에 생산 자체도 줄었고요. 컨테이너선 운송 또 육상 배송비도 올라서 지난해에는 $48 정도 됐던 꽃상자 하나가 올해는 $60가 됐답니다. 하지만 초콜릿이나 사탕 시장은 뭐 비싸서 팔지 못할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 수업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더불어 달콤한 간식류 소비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가가 올랐어도 텅 비어있는 그 진열대 사진이 뉴스가 될 정도로 지난 2년 사이에 관련 상품은 25% 정도가 더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소비자연맹은 올해 미국 사람들의 평균 발렌타인데이 지출을 $175로 봤습니다. 총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3분의 1 정도는 외식으로 선물을 하고 22% 정도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아주 반짝이는 보석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유럽 정세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지난 6일로 즉위 70년을 맞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2일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고 오후에 청진과 김제, 김영권 등 북부 지역으로 한때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삼전이 영하 20도로 가장 낮습니다. 해산이 영하 19도, 중강이 영하 18도고요. 청진, 함흥은 영하 4도, 평양 영하 5도, 신의주가 영하 6도입니다. 원산 0도, 장전은 1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낮에는 양강도와 중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영상권입니다. 삼지연이 영하 9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산이 영하 4도, 중강이 영하 1도, 청진이 영상 4도입니다. 평양이 영상 6도, 신의주 영상 5도, 원산 장전이 7도, 함흥 개성이 영상 10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는 1에서 1.5미터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인도의 쿼드 외무장관 회의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아직 남아있는 미국민은 당장 지금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내외 정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테러 조직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가운데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다른 상황이고 순식간에 미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지면 순식간에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미군과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만일 전면 침공을 감행한다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불과 48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푸틴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똑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의 안전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인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느냐는 이 진행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푸틴 대통령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군인들을 보낼까요?
네, NBC 진행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쏜다면 그건 세계 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국무부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경고를 내렸다고요?
네, 국무부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민을 구출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영사 업무도 매우 힘들어질 거라면서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은 즉각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도 새로 발령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도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참여하는 노르망디 형식의 사자회담 역시 9시간의 긴 협상을 했지만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자, 이번 사자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국이 직접 협상장에 마주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긴장 완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8일에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회담 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타개책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이상의 회담은 없는 건가요?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특사는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우크라이나가 이 민스크 협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면서 협정을 새로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그 정전 협정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이 돈바스 지역에서 두 개의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난 2014년에 체결한 정전 협정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아직도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자체 허용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병력 3만 명 그리고 최신의 무기들을 동원한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훈련 지역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토, 도마노브 등인데요. 러시아 군함 6척도 10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 접경한 북쪽, 돈바스 지역이 있는 동쪽, 그리고 크림반도가 있는 남쪽까지 3면이 에워싸인 형국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이 쿼드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군요.
네,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등 4개국의 이른바 쿼드 외무장관 회의가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쿼드 외무장관 회의의 의제는 뭐였습니까?
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네, 회담 뒤에 공동성명도 나왔습니까?
네, 쿼드 외무장관들은 회의 후에 인도태평양에서 쿼드의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4개국은 이 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발전, 그리고 강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내 국가들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인도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가 중국하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명하진 않았고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해서 해양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맞서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쿼드 외무장관 회의의 공동 성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3년 차를 맞아서 백신 공급과 대응 공조에 있어서 쿼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 4개 나라가 함께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원한 백신이 5천억 회분이 넘고 인도의 백신 개발 연구소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국은 또 쓰나미 등 자연재해나 인도주의적 위기사태에 대한 공조도 다짐했습니다.
네. 자, 또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차원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4개국 장관은 또 성명에서 미얀마 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폭력 중단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별도 발언도 짚어주실까요?
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4개국의 결속과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원칙에 입각한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4개국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함께 해왔다면서 그런 노력에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길을 선택할 권리, 자주권과 영토를 확보하도록 존중하는 게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 모두 다 해당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쿼드 회담은 언제 열립니까?
네, 올해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명은 4개국 지도자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담이 올 상반기 일본에서 열릴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최근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0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인구 비율이 45.7%를 기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뭐 그 전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2020년에는 49.4%였으니까 2021년 지난해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지수 2021. 자, 이 조사의 대상되는 나라는 몇 나라입니까?
네, 전 세계 165개국 그리고 2개 영토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자, 민주주의 지수 뭐 근거가 되는 산출 항목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는 2006년부터 16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서 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의 점수를 산출해 왔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 혼합형 정권, 그리고 권위주의 체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보고서에는 말씀하신 그 네 단계에 몇 나라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완전한 민주국가에는 21개국,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에는 53개국, 혼합형 정권에 34개국,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로 59개국에 올랐습니다.
네. 민주주의 성숙도의 뭐 성적표라고 할까요? 제일 위쪽에 포진한 나라들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9.75점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노르웨이는 지난해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가 모두 9점 이상을 받으면서 2위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나라겠죠? 하위권,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최하위권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오랜만에 최하위권을 벗어난 것 같네요.
네, 북한이 1.08점으로 165위에 올랐는데요.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꼴찌를 면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그 순위에 어디쯤 있습니까?
네, 한국은 8.16점으로 16위에 있습니다. 점수가 8점이 넘으니까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은 8.15점으로 한국보다는 한 계단 아래인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한국은 이번에 순위가 올랐네요. 그러면 주요 국가 가운데 순위가 또 떨어진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과 칠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 두 나라 모두 완전한 민주국가에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법 독립성의 훼손, 낮은 대선 투표율 등을 이유로 순위가 각각 24, 25위로 하락하면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예, 미국이 아직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은 7.85점을 받았습니다. 8점 미만으로 올해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요. 순위는 지난해 25위에서 26위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항목에서 6점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법 위반 여부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미 노동부가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7.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그동안의 시장 전망보다 더 높게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다우존스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2% 오를 걸로 전망했는데요. 실제 수치는 이보다 0.3%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 증가폭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이번에 발표된 7.5% 증가폭은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만에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지난 1982년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폭은 7.6%였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7%대를 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7%를 넘기고 이번에 이 40년 만에 또 최대폭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뭐 한 해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오른 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뭐 앞선 달 대비하면 증가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선 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은 0.6%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무서운 속도로 올랐는데요. 지난해 1월 1.4%에 시작해서 5월에 5%대 진입했고 12월에 7%에 진입해 1년 동안 5%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에너지 가격입니다. 특히 연료 기름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비로도 9.5%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 역시 오름세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7% 그리고 전월보다는 0.9% 올랐습니다. 뭐 이외에도 그동안 물가 상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신차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승입니다. 인데요. 자, 신차의 경우는 지난 1월에 대비해서 12% 올랐고요. 중고차는 40.5% 올랐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증가세는 둔화했는데요. 자, 신차는 이 전달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없었고요. 중고차는 전달에 비해서 3.3% 증가했는데 1월엔 이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5% 증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하신 에너지하고 식품의 경우는 변동폭이 아주 큰 품목이라서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로 내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자, 1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네, 1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 해와 같은 기간보다 6% 그리고 전달보다는 0.6% 올랐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지난 1982년 이후 최대폭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예. 자, 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상당 부분이 상쇄됐다고요?
예,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전달에 비해 0.7% 올랐는데요. 자, 물가가 0.6% 오르면서 결국 실제 시급은 0.1%만 오르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까요?
뭐 당분간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드웨스트 마켓의 케빈 커믹스 수석 경제학자는 로이터통신에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걸로 보인다며 고공 물가 상승은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 항상 또 시선을 끄는 것이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올해 연준이 수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뭐 금리 인상이 3월에 처음 시작될 거라는 게 보편적인 전망입니다.
예, 보통 금리 인상 얘기할 때 0.25%포인트 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준이 이것보다 더 공격적인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앞선 25%에서 44.3%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연준이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루솔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통신에 인준이 첫 인상에서 과도한 불안정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인상은 더 큰 어려움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후 이 대통령 기록물이 국립문서보관소에 적절히 제출되지 않고 백악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히고 하원 감독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는 근거는 있겠죠?
예, 며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15개 상자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돼 국립문서보관소가 이를 회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등을 퇴임 후에 사저로 들고 나왔다가 회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괴하거나 회수하는 등 대통령 기록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기록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대통령 기록법은 지난 1978년에 제정됐는데요.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다룬 모든 공식 자료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메모,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기록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기록물은 모두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이런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간 건가요?
맞습니다. 이 멀로니 위원장은 데이비드 페리에로 국립문서보관소 소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기록물 회수 과정에서 국립문서보관소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간의 오간 대화 내용 등 이 마랄라고에서 되찾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뭐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을 위반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성명을 내고 협조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논의 끝에 국립문서보관소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상자들을 마랄라고에서 이송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대통령 기록법을 준수한 조치였다고 밝혔고요. 또 이들 기록물 중 일부는 언젠가 도널드 J. 트럼프 기념도서관에 전시돼 국민들이 자신의 업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이 이 마랄라고에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예, 국립문서보관소가 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전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을 찾기 위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협조하던 중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일부 기록을 찾았다고 통보해왔고 이후 협의를 거쳐서 지난달 중순 15개 상자를 마랄라고에서 보관소로 이송했습니다. 예, 국립문서보관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보관소 관계자들이 뭐 마랄라고 사저를 방문하거나 압수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국립문서보관소가 원했던 자료는 다 찾은 겁니까?
뭐 페리에로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현재 보관소가 회수해갈 추가적인 기록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문서 훼손이 논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문서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훼손 또는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특위가 국립문서보관소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문서 제출을 요청한 걸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관련 기록물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늘리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속도로에 대대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10일 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주 그리고 민간 부분과 협력해 2030년까지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늘리겠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부티지지 장관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같은 조처는 모든 미국인에게 이 전기차 기술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늘린다. 곧바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억 달러를 들인다는 계획인데요. 이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곳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계획대로 충전소가 세워진다면 이 각 주를 통과하는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매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마다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거나 기존 충전소가 개선되는 겁니다.
네. 사실 요즘 전기차가 대세라고 합니다만 뭐 사려고 해도 살짝 구매를 꺼려지는 이유가 충전소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일반 주유소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사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자, 이날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은 충전시설 네트워크가 설치되면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며 충전시설 대부분은 충전기가 한 대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가 미래이고 우리 행정부는 빛의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예, 충전소 장소는 고속도로 주변이 돼야 하고요. 1시간 내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는데요. 자, 각 주 당국이 연방정부의 요건을 부합하는 충전 설치 계획을 8월 1일까지 제시하면 정부가 다음 달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각 주 당국이 충전소 설치 계획을 제출할 때 해당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이익의 최소한 40%를 어떻게 저소득 지역 사회 돌아가게 해야 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복잡한 최근의 유럽 정세의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2란
노르트 스트림 2는 러시아 북서부 우스트라가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발트의 해저를 거쳐 독일의 발트의 연안인 그라이프스발트 루브민 지역까지 연결하는 길이 1230km, 둘레 1.2m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관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는 또 하나의 천연 가스관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트 스트림 1이라는 이름의 가스관인데요. 노르트 스트림 1도 러시아 북서부 비보르크에서 출발해서 발트의 밑을 통과해서 역시 독일의 루브민까지 연결됩니다. 노르트 스트림 1의 길이도 약 1200km, 둘레 역시 1.2m로 노르트 스트림 2와 거의 비슷한데요. 노르트 스트림 1은 지난 2012년에 완공돼서 이미 가동 중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1의 연간 가스 수송량은 약 550억 세제곱미터로 이는 독일의 한 해 가스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 2018년에 노르트 스트림 1과 나란히 지나가는 일종의 쌍둥이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 2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지난해 연말에 완공됐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요. 노르트 스트림 2까지 가동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수송되는 천연가스는 연간 1,100억 세제곱미터로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독일 정부의 주요 과제, 에너지 확보.
독일은 일찌감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구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독일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가 건설되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의 가스관을 이용하지 않게 돼서 중간 경유지 사용 비용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 가스 운송이 갑자기 중단돼서 불안해할 일도 더 이상 겪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독일이 쓰고 남는 가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도 챙길 수 있어 독일로서는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노르트 스트림 2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 시장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이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등 구소련권 국가들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자국산 가스를 수출해왔는데요. 하지만 소련 붕괴 후 이들 국가와 가스 공급 가격, 통행세 등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3분의 2가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와는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는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독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노르트 스트림 2 건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5개 다국적 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 단독 주주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서 유럽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천연 가스 수출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려.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2 건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I think it's a horrible thing that you have a pipeline coming from Russia. And I believe that Germany is going to be getting 50, 60.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노르트 스트림 2가 개통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이는 곧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정부도 노르트 스트림 2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동맹과 단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7월 독일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완공 상태였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노르트 스트림 2가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압박하는 데 악용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은 운영사의 소재지 등을 지적하면서 승인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또 독일에서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독일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압박 수단.
현재 노르트 스트림 2에는 가스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If Russia invades, that means tanks or troops crossing the border of Ukraine again, then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 스트림 2는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독일 정부의 결정과 협조가 절대적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노르트 스트림 2 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가능한 모든 제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독일은 미국, 동맹국들과 단결하고 행동을 같이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입니다. 지난 2월 6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즉위 70년을 맞았습니다. 1952년 2월 6일에 즉위해서 70년 이상 영국의 국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킨 군주고요. 또 현존하는 세계 최장수 군주기도 합니다. 여왕은 1926년에 태어나서 올해로 95살입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6세는 두 딸을 두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장녀였습니다. 조지 6세가 타계했을 때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이었던 그는 급히 귀국해서 왕위를 승계했습니다. 당시 그는 필립 봉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즉위 전에 1945년 공주신분으로 군대 입대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한 기록도 있습니다. 영국민들은 젊고 활기찬 여왕의 즉위를 크게 반겼는데요. 이후 여왕은 오랜 세월 왕위를 지키면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부침을 지켜봤습니다. 여왕은 윈스턴 처칠 등 14명의 영국 총리를 만났고 스탈린, 마오쩌둥 등 세계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재위 기간에 그가 만난 미국 대통령도 13명이나 됩니다. 여왕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군주기도 합니다. 영국의 왕족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을 뽑는 설문조사에서는 늘 1위를 차지하곤 합니다. 지난해 4월에 여왕은 평생 자신의 곁을 지켜준 남편 필립공이 타계하는 큰일을 겪었습니다. 이후 여왕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왕은 지난해 10월에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잠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필립공이 생전에 자주 들렀던 샌드링엄 별장에서 주로 지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영국 연방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공식 행사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러시아와 독일 간의 천연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에 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플 때 I'm sick, 나 아파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의 회사 동료인 존 드라이든과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황은 존이 며칠 동안 병가로 집에서 쉬다가 회사에 나온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welcome back.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Yeah,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What's wrong?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자, 대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welcome back.
Welcome back. 돌아온 거 환영해요.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나아졌어요?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어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는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당분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통 누가 안부를 물을 때 나 아파요. 라는 표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m sick. 나 아파요. 표현 외에도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I'm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방금 들으신 표현, 나 오늘 아파요. 모두 같은 뜻입니다. 계속해서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잠시 동안이라뇨? 아직도 증상이 있나요?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의사들이 내 케이스를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죠?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아마도 척추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장난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나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그럼 끝으로 직장 동료가 며칠 병가 후 직장에 돌아왔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Hey, welcome back.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Yeah,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What's wrong?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 아파요.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a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나 오늘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